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이 10월 달로 연기해서 우리가 말씀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우리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1세기에 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그들은 참 많은 현실의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참 1세기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외적으로 황제 숭배를 인하여서 로마 당국이,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가하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고 복음이 전파된 지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이 영적인 삶에 꼭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 주님을 보고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고,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우리 주님도 죽으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죽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네 번의 말씀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가 처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사도 베드로가 이 1세기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에게 교훈해 준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점점점 교회 안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훈들이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듣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위험이 항상 그들의 삶에 가까이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가운데서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교회 안에 이런 교훈들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떠나게 되고 현실적인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더 조금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불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에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과 각성을 원한다면 우리가 처한 외적인 현실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바꾸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2년, 3년 지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당한 영적인 위험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무슨 큰 흠결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교회는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더 주저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불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꾸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가도 뭐 특별한 것 없으니까 교회 가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일신의 필요를 따라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바로 생각을 바꾸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문제와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은 우리가 환경을 바꾸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교회의 내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그것을 지금까지 항상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내적으로 충만하면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시험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일신상의 그런 필요를 따라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만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의 연약성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붙들지 않고 많은 거짓 가르침 가운데에서 진행 결과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이런 시험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는, 뒤로 물러나는, 불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런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신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적인 힘이 약해지고 성도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외적인 도전을 이길 수가 없고 그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거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당하는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도전에 맞서서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현재의 삶과 장래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근심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로마 제국이 위협을 가했던 그런 외적인 생명의 위협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합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로부터 또 외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현실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탄한 일상의 삶도 우리에게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그리고 근심 없는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깨어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의심과 불신의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간절히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당한 위험도 위험이지만 베드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순간에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교회를 향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이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보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그가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너무나 그들이 고통스러운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미혹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냥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위험들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주는 권면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굳게 할 때에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현재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 권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자주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을 알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받는 현실과 시험받는 믿음 사이에서 불신이 싹트고 있고 흔들리는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얻은 구원의 토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신념의 굳건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항상 부족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의지하고 있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일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분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 얻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우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허무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도 참으로 고통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일생의 삶이 죄와 싸우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루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의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 은혜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미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분을 알므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낯선 것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 마음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다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심하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이라야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도 없고 거룩을 향한 열망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두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든지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입을 함부로 벌려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아주 교만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보다 더 크시고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그런 말과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길로 그렇게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하던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견딜 수가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또 다른 비결을 배우고 뭔가 다른 표시를 가져야 되고 뭔가 다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있어야 마귀도 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두꺼워져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사도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하게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기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죄의 오염과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고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은 도망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외적인 고난이 없는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는 데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평안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성장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그와 같은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일상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일상의 삶도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정말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생명의 역사가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리고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 같지만 그러나 생명력 없는 나무입니다.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는데, 그들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냥 피상적인 위로의 말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냥 믿고 근심하지 말고 살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교회에 있지만 일생 동안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갈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갈은 한동안 자기가 목이 말라 죽겠다고 외쳤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녀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생을 교회 안에 살지만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의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심령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권면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하나하나 말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면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히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건의 연단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수동적인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훈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사탄의 이 괴계에 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향한 노력을 멈추면 우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쉬워지려면 우리가 힘쓰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이분들은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참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숨이 적어지려면 우리가 내가 이제 좀 고만하고 싶다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쉬워지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힘쓰면 우리의 삶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경건에 힘쓰지 않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면 삶의 어려움은 더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쓴다는 것은 진지하다, 열심을 낸다, 서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서둘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련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한 이 모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현실을 극복하는 비결은 성도들의 삶이 단순히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생겨난 이 영적인 생명을 더 활기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할 때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몇 번 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내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현실들이 더 쉬운 것으로 작은 것으로 인식될 때까지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난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안일하게 살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에 이 모든 덕을 더해가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절제하는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때에 힘들지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인내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경건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면서 형제 우애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우애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사랑을 더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점점 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훈련해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완고하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고함 지르는 그런 노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년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언뜻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참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하고 생각은 깊어져야 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1세기와 같은 그런 외적인 위협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기에 로마의 지방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 외에 그들의 삶에서 흠잡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생을 살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너무 적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성도는 너무 적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보면 자신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살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베풀 줄 모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실을 슬퍼해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끊임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장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과 도전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부르심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고 근심하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는 것, 그것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보고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